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읽은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분을 높여드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어제 읽었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사명,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시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이 사실에 대해서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날 줄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수치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남들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지워진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 마지못해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주도적인 십자가요, 능동적인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이때도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죠. 분위기에 휩쓸려 가시지도 않으시고 마지못해 가시지도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자 하십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려고 하시죠. 우리도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적극성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못해서 뭐 억지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또 우리를 불러 일하게 하시는 것이 감사한 것이니 그것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면서 적극적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자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또 그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종의 이 준비를 해놓으세요.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외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외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와라. 그리고 혹시 누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너희들을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서 그럴까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딱 보면 다 아실까요? 그리고 3절에서 누가 그거 왜 끌고 가냐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제자들의 어떤 이런 신적인 권위에 눌려서 그런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 것을 보면 이 일은 미리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신 것 같습니다. 미리 계획되고 준비된 일이고 예수님은 지금 그걸 진행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되는 대로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하지, 때가 되면 하지, 소위 불 받으면 그때는 다 할 수 있지가 아니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진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계획이 필요하고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데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백마가 아니지 않습니까? 군마가 아니잖아요. 나귀는 뭔가 보잘것없고 작은 덩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가 타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동물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타신 것은 나귀 새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시나요?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런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선지자의 어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인가요?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이 말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5절이 이제 스가랴 9장 9절인데요. 스가랴 9장 9절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왕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어떻다고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탄다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일부러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내가 왕이다. 내가 구약이 예언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그 왕이다, 메시아다 천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의도적이고 굉장히 계획된 일인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일종의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주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행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주목하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줄을 알아 예수님께 반응하고 응답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7절부터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와 나귀 새끼에 얹고 그 위에 예수님이 타십니다. 무리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입니다. 마치 레드카펫을 깔듯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죠. 호산나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편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은 그저 옷 하나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분신과도 같아요. 밤에 겉옷을 이불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이 겉옷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릴 수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옷 이상의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겉옷을 폈다는 것은 단순히 옷을 폈다 그 이상으로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마지막 재산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예수님을 주목하고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 줄을 알면 그분을 위해서 아까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 줄을 알면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 줄을 우리가 알면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 예수님을 찾고 구하게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처럼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못마땅해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 묵상하게 될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께 반응하고 예수님께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못마땅해하고 또 무엇보다 그런 대접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싫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겉옷을 깔아야 합니다.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 아낌없이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오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메시아이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그분을 우리가 좋아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